말씀의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다시 용기 내어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 또 다리도 멀쩡하신데 밑에서 드리시는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는 올라오십시오. 예. 밑에서 너무 많아요. 지금 밑에가 너무 지금 꽉 차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리 괜찮으신 분, 걷기에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인사 한번 하지요. 성도님을 보니까 감동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지요. 예. 예, 성도를 보니까 감동입니다. 예. 감동이시지요? 예. 저는 이렇게 앞에 젊은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물론 젊은 분은 아닌 분도 계시지만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뭐 기대가 됩니다. 감동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요즘 날씨 참 좋죠. 예, 너무 청명하고요. 오늘 또 특히 맑은 하늘이 보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고요. 이런 날씨가 날마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참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 설레게 하는 그 감동의 날인 것 같아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어요. 막 이렇게 새싹들이 막 새록새록 피어나는 모습들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제가 뭘 기대하고 얘기했겠습니까? 뭐, 예. 막 이렇게 죽어 있는 나무처럼 보이던 그 앙상한 가지만 있었던 그 나무에서 거기서 연한 새순들이 막 피어나오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막 새싹들을 피어내는 모습들을 보면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지금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무를 보면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게 보거든요. 그 나무를 보면서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쫙 관찰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막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막 피어나고 있어요. 막 살아있다는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산으로 들로 막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세월 좋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냥 뭐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굳이 제가 멀리 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가까운 곳에 뭐 황령산이나 아니면 좀 가까운 곳에 한번 오르셔서 산의 꽃들이나 나무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으셔서 그것들이 파릇파릇하게 막 생명의 기운을 막 나타내면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면 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감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경험하길 바라요. 어떤 여행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 떨릴 때 늦는다. 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막 설레이고 막 이 자연을 보면서 막 감동을 하고 이럴 때 여행을 떠나야지 다리 떨릴 때는 이미 늦은 거래요. 예. 여러분들은 웃지만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어른들, 예? 이미 막 다리가 떨려서 여행은 뭐 귀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슴 떨릴 때 떠납시다라는 이런 글이 있어서 잠깐 한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 떨릴 때 떠납시다. 다리 떨릴 때는 늦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곡식도 제때 심어야 하듯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햇빛 날 때 건초 말리듯 바다는 겨울바다가 최고 꽃구경은 봄이 최고이듯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떠나면 가슴이 떨리지만 내일 떠나면 다리가 떨립니다. 꽃들이 부를 때 가슴으로 맞이하십시오. 예. 여러분 같이 공감하십니까? 예, 오늘 떠납시다. 오늘 이렇게 자연을 한번 떠나서 한번 바라보고 감탄도 해보시고 한번 가슴이 설레이는 기분도 한번 느껴보시고 또 그런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에 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홀로 겪어야 될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예.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가슴 떨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느낌들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그런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다행히 제가 혼자 목양실에 있을 때 영상을 보았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주변에 사람도 있었으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서 설교 준비하다가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감동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의 영상이냐면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것인데요. 잠깐 한번 우리 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피클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희미한 생일까요? 희미한 생일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단계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부르러 오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아, 십자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뻔했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깊이 느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 진짜 사랑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껴져요. 진짜 사랑은 내가 굳이 일부러 표현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딱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울림이라는 게 있어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울림이요. 만약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여러분 이미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사랑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곁에서 한번 지켜봐 보세요.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조금 정신이 좀 나가 보인 것 같기도 하고 나사가 빠진 것 마냥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것이 완전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 여인을 내가 붙드느냐 아니냐,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다면요 아직 깊이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깊이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제 아내하고 사는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아 너무 예뻐요. 처음에 만났을 때요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얼굴이 막 붉어져요. 말도 더듬어요. 제가요 말 웬만치 안 더듬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 앞에 처음에 연애할 때 그 앞에 서면 말이 얼마나 더듬어지는지 참 제가 봐도 우스워요. 왜냐하면요 사랑에 빠지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8절 말씀해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된대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우린 지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알므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말씀들을 나눠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오면 늘상 듣는 그런 얘기, 늘상 이런 사순절기가 되면 요맘때쯤에는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상 듣는 그 이야기가 그냥 십자가이십니까? 지식으로 또 이성으로 생각으로만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식어진 가슴에 십자가를 붙들 때 다시 뜨거움을 경험하고 지친 영혼이 그 십자가를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다시 세울 때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란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낄 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참 유명한 화가지요. 이 렘브란트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려가는데 잠시 후에 이제 완성될 명작을 막 기대하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아주 집중해서 이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군중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잘 묘사하면서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그려갈 때 자신은 그 사람을 자신과 대조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울컥한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자입니다. 더 이상 그림을 그려갈 수 없었던 거죠.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죄를 회개하며 드디어 가슴으로 그 십자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그 십자가의 체험이 완전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21절 전반절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결국 가슴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인 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한 사람도 그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면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가슴에 그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와 전도를 연결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십자가와 전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나 전도하는 것이나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생각으로 경험으로 알므로 멈춰있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대단히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혈통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문대 출신입니다. 아주 아주 대단한 유명한 명문대 출신이죠. 율법에도 능통한 자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즉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미련한 사람임에 틀림없는 거죠.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실력을 갖췄고 대단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혹 미련하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가슴으로 느껴지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30년 동안 선교의 사역을 했던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대단히 멋있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규장 출판사에서 지은 이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선교사님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또 다행스럽게 4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겠지만 그때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도 했었는데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로 합니다. 하루에 하는데 그때 주강사가 안찬호 선교사님입니다.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삶이 어땠느냐면 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광부의 아들, 가난한 그 집안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광부로서 살다가 폐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래서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아버지가 일하던 일터에 나가게 돼서 함께 일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죠. 갱도가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서 거기에 갇히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한 암흑천지죠. 암흑의 천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쪽 곁에서 누군가 손을 이렇게 뻗어서 자신을 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믿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믿는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내 경험상으로 볼 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긴 이젠 틀렸네. 이젠 틀렸네. 자네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네. 예수 믿어라. 꼭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지요. 뭐 손해보는 거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 아저씨가 하라고 하는 대로 결심기도를 따라서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결심기도를 따라서 하는 순간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막 폭풍 울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회개의 것들을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막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순간에 그가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깨어보니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분은 거기서 나오질 못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컸고 이 은혜에 대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가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케냐로 아프리카 케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사역하는 현장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막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학교를 지은 학교만 해도 30개가 넘고 그가 지은 교회만 해도 30개가 넘고 수많은 기관들을 막 구제 기관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사역들마다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 마사이족들은 그를 아예 추장으로 세웠어요. 추장으로 세워서 그를 막 칭송하고 존경을 해요. 이렇게 성공한 이 선교의 일을 감당했던 이 안찬호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자 프란치스코가 유명하죠. 성자 프란치스코가 늘 기도하던 그 동굴이 있습니다. 기도 동굴이 있는데 그날도 역시 그 기도 동굴에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동굴에서 뛰쳐나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울 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우는지 묻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 못 견디게 합니다. 난 지금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때 그곳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함께 덩달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덧입히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함께 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자료의 증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교리적 암, 지식적 알미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가슴에 뚝뚝 떨어져오는 뜨거운 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얘기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어떤 얘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이런 예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그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도 자신의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자신의 느낌이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늘상 보던 십자가 이야기 정도로만 보았지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내 가슴을 울리거나 내 가슴에 뭔가 느끼거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한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왜 저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이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왜 저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눈물이 사라진 것을 한탄한 뒤로부터 그제부터는 그는 평생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설교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서는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들이 그 안에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그 평생에 그런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는 십자가인가? 아니, 이미 십자가의 감동은 메마르고 그 의미마저도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진 않은가? 그냥 이 사순절 이때쯤 되면 늘상 반복적으로 그냥 외치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하는가? 이때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인가? 사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스탠리 하우어스의 책 십자가 위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좀 더 묵상하고 싶어졌어요. 제 안에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의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예수라고 하는 책을 다시 붙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멈추고 이 책을 먼저 다 떼고 읽어야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번역본이라서 내용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죠.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드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십자가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찬송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다시 감사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십자가의 울림이 있으십니까? 혹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은커녕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지도 않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맞지요?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때로는 막연한 은혜로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가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막연한 은혜로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가슴을 울리고 있는 그 울림의 그 십자가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가슴 깊이 느끼고 현실의 은혜임으로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가슴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